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잇단 도발에 대응해 억제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3자 정상회담 뒤 인도태평양 미한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의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3자 정상회담에 이어 미한과 미일 양자 정상회담도 각각 열렸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된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미사일 도발 등을 이어온 북한에 대한 두 나라의 확장 억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기차 산업과 연계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후 발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뒤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차이를 관리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 등 문제에서 양국의 책임 있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중 관계를 바른 궤도로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전략적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2년간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중 소통 라인을 열어놓은 상태이며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위해 최대한 성의와 노력을 견제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조사관들이 이미 400건 이상의 러시아 측 전쟁 범죄를 문서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시신들이 발견됐다면서 러시아군은 그들이 점령했던 다른 지역들에서 자행했던 것과 같은 야만성을 남겨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일 보급 문제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였던 헤르손시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그동안 군인들 외에 민간인들의 집단 무덤이 발견되는 등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오늘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협상을 권고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온 개인과 기업들의 새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기술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해온 초국가적 조직망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늦게 발표될 예정인 이번 제재 대상에는 개인 14명과 28개 기관이 포함된다고 옐런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오늘 13일 기준 전국적으로 16,2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전인 12일에 14,878명에서 1,325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의 프놈펜 공동성명은 북한의 고조된 핵 위협에 대응한 세 나라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미국의 영내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0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만나 회담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태평양 3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영내 안보와 경제 협력 등을 다짐하는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억제와 평화,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영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에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도 담겼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와 그 너머에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며 연이은 재래식 군사행동과 함께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국 정상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고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모든 관련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남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미한일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의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정상들은 3국 간의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에 합의하고 영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해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or years ou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trilateral cooperation out of a shared concern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poses to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들은 그동안 공동 우려 사안에 대해 3자 협력에 관여해 왔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고 북한은 계속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해 미국은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확인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지도자가 최근 몇 주간 남북한 국경 지역 인근에서의 군사작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협 행위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과 기술 진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동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10월 3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런 도발 행동과 북한의 계속된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비난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발표한 프놈펜 공동성명은 북한의 고조된 핵 위협에 대응한 세 나라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세 나라의 대북 군사 협력이 한층 더 긴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세 나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채택한 인도태평양 미한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정상은 그러면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정상이 공식 회담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며 특히 확장 억제 강화를 명문화함으로써 미군 전략 자산의 동북아 전개와 미한일 합동 군사훈련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성명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와 또 일본 이 지역의 전략자산의 전개라든지 북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또 확장 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명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저위력 핵 공격에 대해 핵 보복을 기피할지 모른다는 한일의 우려나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이 이번 성명에서 재차 밝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공약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부분 비핵화나 핵 군축 협상은 안 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 정상은 특히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와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한일 간 이전에 없던 협력 체계라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대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의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발전하게 되면 탐지 식별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격에 관한 것까지도 한미일이 서로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의 억제 대응 능력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나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태평양 괌과 하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3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 즉 T-4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같은 미사일 대응 협력 체계가 있지만 T-4는 한일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고 지소미아는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주고받는 식이어서 모두 실시간 공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가능 범위를 고려할 때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원점과 방향, 단거리 미사일의 궤적 등은 한국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거리 이상급은 일본에서 정밀하게 탐지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이번 합의는 그동안 사실상 제 기능을 못했던 지소미아의 정상화, 나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두 나라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효력과 법적 지위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두 나라 정상이 13일 프놈펜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건 북한이 한일을 모두 위협하는 연쇄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이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연도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의 위기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 기사 정부로서도 북핵 대응을 강화해줄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바이든 정부는 지금 강력한 억제 강점을 둔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기시다 총리가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프놈펜에서 열린 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평화를 깨는 북한의 도발에 아세안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우회적으로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한반도만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경각시키고 지역의 협력을 유도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에게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책임 있는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아시안 정상들이 회의에서 국제사회와 유엔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선택은 중국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역내 미군의 주둔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1일 캄보디아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물론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만 원고와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의 견해를 전할 것이고 그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역내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역내 미군 주둔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따라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억제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며 그렇게 할지 말지는 물론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과거 전화회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북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양측은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도 그들은 북한과 관련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논의했다며 양측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 관련 사안을 반복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물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잠재적인 7차 핵실험에 엄습하는 위협으로 인해 더 심각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안을 익숙하게 보고 있고 시 주석과 발리에서 만나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대응 방안에는 안보와 경제, 외교적 요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미한일 3국 간에 잘 조율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미한일 3국 정상들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공동 대응에 대해 조율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정상들은 실무자들에게 세부적인 대응 방안 요소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ree leaders did coordinate on a joint response in the event that there would be a seventh nuclear test by the DPRK.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관련 작업들이 한동안 계속돼 왔으며 지금은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실무자들이 여러 요소에 대해 실제로 조율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는 안보, 경제, 외교적 요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답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leave the space for the teams to really coordinate on multiple elements.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미한일 3국 간에 매우 집중적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런 실험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미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해 깊이와 이슈 범위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공동성명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기술적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진행한 양자회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14일 회담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미한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연대 강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각 13일 오후 4시 55분부터 5시 40분까지 약 45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태평양 전쟁 중 한국인 징용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협력하는 한편 미한일 안보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공유하면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고 일본은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서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전시 징용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한일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지난 9월 21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약식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기준으로는 약 2년 11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즉 14일 켄트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를 면담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스웨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과 하슈타트 대사는 특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슈타드 특사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스웨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1975년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미북 대화 진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포탄 판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준비태세 요건을 고려해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며 역내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태세가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미국과 한국이 탄약 판매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포탄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들에게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세계적인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정부 방위산업체가 미국의 탄약을 판매할 가능성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탄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어떤 장비의 잠재적 판매나 이전이든 항상 한반도에서 현재와 미래의 미군과 한국군의 준비태세 요건을 고려해 면밀하게 평가되며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어태세나 준비태세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산 능력이나 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나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도 우크라이나를 더 잘 지원할 방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이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 포탄을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한미군이 이달 초 포탄 재고를 미국에 보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한미군 공보실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재고 무기에서 군사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중한미군은 일부 장비를 제공해 이런 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이 동맹인 한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이행하는 우리의 작전과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파이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내 부족해진 155mm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은 10일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해 동맹과 파트너들을 방어하는 데 항상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 사령부 공보실은 최근 케네스 월스바흐 사령관의 한국 오산 공군기지 방문과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작전 안보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할 수 없다며 하지만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윌즈바흐 사령관은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발사한 다음 날인 4일 오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태평양 공군 공보실은 윌즈바흐 사령관의 이번 오산 공군 기지 방문은 사전 계획된 것이었고 한국 방문은 오산기지 역량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산기지는 최근 미한이 실시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운영하고 통제한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와 주한미군과 태평양 공군 소속인 주한미 8공군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연합 공중훈련에는 B-1B 전략폭격기와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과 한국의 최신 군용기 약 240대가 동원됐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미국이 더욱 안전하고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1일 미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어 지금의 미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tanding at the wall, hand outstretched, we feel that the sacrifices of these 58,281 fallen Americans.
오스틴 장관인 이날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 베트남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베트남전쟁 기념비 앞에 서면 전사한 미군 58,281명의 희생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미국의 완전한 약속을 지키라고 권고한다며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들로 인해 미국은 더욱 안전하고 강해졌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들의 언신은 우리가 동맹국들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과 이 나라를 항상 보호할 것이라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생명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이것은 말이 아니라 서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라의 부름에 응해준 모든 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당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우리나라는 위험한 곳에 파견한 이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없을 때 그 가족을 돌봐야 하며 그들이 집에 왔을 때 그들과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가가 우리의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갚아야 하는 평생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는 재향 군인의 날 선포 성명을 내고 미국의 참전 용사라는 칭호를 얻은 애국자들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정의, 가능성과 희망이라는 미국의 이념을 구축하고 수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참전 용사들에게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향 군인의 날은 1918년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당초 휴전일로 불렸지만 1950년대 들어 이날을 모든 참전용사를 기리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54년부터 모든 퇴역군인을 기리는 재향군인의 날이 됐습니다. 약 3년간의 한국전쟁에는 약 180만 명의 미군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3만 6천여 명이 전사하고 10만 3천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미군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사가 이곳 곳곳에서 워싱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전 전사자를 위한 헌화식이 거행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향 군인의 날인 11일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전사자를 추모하는 헌화식이 열렸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주최로 열린 이날 헌화식에는 70여 명의 참전용사 유족과 한국에서 복무했던 퇴역 군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버니 샴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부이사장,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 등이 헌화자로 나섰습니다. 샴포 전 미8군 사령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전쟁 추모의 벽 건립 후 첫 재향 군인의 날을 맞이해 더욱 뜻깊다며 참전용사는 물론 한국에서 복무한 모든 미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참전 용사들과 다른 수많은 장병들이 한국인들의 역사를 바꿨고 미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날 행사 후 재향 군인의 날이 갖는 의미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 젊은 세대에 한국 전쟁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also really important to connect with the younger generations of Americans that understand.
한국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한반도 일부가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어떤 봉사와 희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퇴역 군인들의 단체 한국 전쟁 참전 용사회의 제프 브로도 회장은 궂은 날씨와 고령 등의 문제로 인해 생존 참전 용사들이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함한 퇴역 군인들이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매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here to carry on the legacy of those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Korea and America.
브로더 회장은 우리는 한국과 미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여기 왔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이곳에 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를 명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은 미국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쟁과 평화 시기에 복무한 생존 복무 장병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우회장과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에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들은 한국의 정전기간에도 북한의 빈번한 도발로 92명의 동료 미군이 사망하고 더 많은 장병들이 부상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들은 지금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한국 복무 장병들은 한국이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친절하며 기술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데 그들의 희생이 기여한 것을 큰 위안과 자부심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하원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주한 미군 복무 장병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한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39명이 10일 하원 보훈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둔 로이스 프랭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약 13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국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먼저 상기했습니다. 이어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이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군과 유엔군 사령부 산하 20개 동맹군과 함께 참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전쟁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여건 중 하나였던 한국전쟁에서 3만 6,574명이 전사했고 10만 3,284명이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거의 7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복무 장병으로 알려진 거의 2만 5천 명의 미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들은 민주주의를 계속 수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수백 명의 용감한 장병들은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비극적으로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은 많은 미국인에게 잊힌 전쟁이 됐으며 많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1, 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을 반겼던 팡파르 없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은 한국전쟁과 전후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명예로운 복무로 모든 미국인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국민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에게 영원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이 이룩한 공헌과 희생의 중요성을 공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 뉴저지주의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39명이 동참했습니다. 프랭클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결사적으로 싸웠고 오늘 재향군인의 날에 그들의 용감한 복무를 인정해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잊힌 전쟁의 참전용사들과 그 이후 단연간 한반도에 주둔한 사람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가 됐다며 재향군인의 날에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할 것을 다시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앞서 지난 2012년 한국전 60주년을 기념해 참전용사들의 공로와 미안 동맹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신압록강 대교의 북한 쪽 도로에서 대규모 공사가 확인된 가운데 도로 인근의 건물 부지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건물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과 연관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신압록강 대교와 연결된 북한 쪽 도로 인근 한 건물 부지에서 최근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신압록강 대교의 남단에서 신의주 쪽 방향으로 약 3km, 신압록강 대교 북한 쪽 도로 끝 지점을 기준으론 다리 방향 약 800m 지점에 위치한 이 부지에는 가로 55m, 세로 25m 크기의 3층짜리 등 건물 3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사가 시작돼 올해 초 건물의 형태가 만들어진 이후 줄곧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 건물 주변 부지에 길이 포장되는 등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이 부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엔 건물 주변이 흙바닥이었지만 9월 11일자 위성사진에선 중심부 건물 2개동 동남쪽 지대에 포장도로가 만들어지고 19일엔 도로 형태가 좀 더 뚜렷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10월 4일엔 도로 포장이 이뤄진 반대편, 즉 건물의 북서쪽 지대에 직선 형태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대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동안 이곳에서 신남록강 대교로 향하는 주 도로와 연결되는 길목도 좀 더 반듯하게 정돈됐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둥 방향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향하는 차량이 정차하는 세관이나 국경 출입소 또는 이 일대를 관리하는 북한 측 사무소일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현재 반대편, 즉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온 차량이 지나는 방면에도 가로 30m, 세로 7m 정도의 건물과 함께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대형 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VOA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다리 끝부분과 연결된 약 4.5km 도로 전 구간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압록강대교가 끝나는 지점에서 신의주의 국도 제1호선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2019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지난 2020년 1월 도로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차선이 그려지지 않아 실제 차량 통행 기능을 하기까지 추가 작업이 필요해 보였는데 9월 초부터 도로 곳곳에 덮개로 추정되는 물체가 덮이는 등 공사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재 이 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이 덮개가 있어 공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도로 공사에 이어 인근 건물 부지에서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신압록강대교의 개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은 2014년 신압록강대교를 완공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올해 2월 말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거행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통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단둥 사이에는 조중우 의교가 놓여 있습니다. 신압록강대교에서 북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자리한 조중우 의교는 1차선 철길과 1차선 도로만이 깔려 통행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4차선으로 만들어져 이전보다 더 많은 물자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질적 양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종류가 다양해졌고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북한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2022년 1월에서 11월 중 38차례 79발이 넘는 미사일을 쐈는데 이는 지금까지 기록인 2019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한 해 미사일을 많이 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도 질적 양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지난 10년간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과거 북한이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보유했던 미사일은 화성 5호와 화성 6호 그리고 노동미사일 정도였습니다. 북한은 사거리가 700km인 화성 5호와 화성 6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었는데 이는 옛 소련이 만든 스커드 B와 스커드 C형 미사일을 모방한 겁니다. 북한은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도 300발가량 갖고 있었는데 이 역시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미사일 종류는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사한 탄도미사일 종류는 총 17종에 이릅니다. 사거리별로 보면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우는 KN-23 미사일과 북한판 ATKMC인 KN-24를 발사했습니다. 또 초대형 방사포인 KN-25를 비롯해 단거리 미사일 9종을 선보였습니다. 중거리 미사일로는 스커드 개량형인 KN-18과 화성 12형 그리고 북극성 2형 미사일이 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서는 화성 17형과 화성 15 그리고 화성 14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형 미사일도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군사전문가인 양욱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오래된 스커드 미사일을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과거 그 구형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제는 거의 다 폐기하고 그 KN-23, 24, 25 이 세 가지 신형 미사일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되는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과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주로 액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싣고 이동해 연료와 산화제를 넣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미사일에 넣고 발사 준비를 하는데 대략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한 KN-23과 KN-24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는 북한이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양욱 부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연료 주입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한 최소한 30분 정도의 여유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미사일 발사까지 10분 이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 것은 한국군의 방어 전략에 큰 타격입니다. 그동안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30분 정도가 걸리는 것을 전제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북한에서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을 경우 탐지, 식별, 결심, 타격까지 30분 내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10분 내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런 작전 계획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숫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숫자를 100대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탑재를 위한 대형 트럭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거의 모든 대형 트럭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군은 스커드 미사일을 옛 소련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싣고 다녔습니다. 또 북한은 2010년도에는 중국에서 벌목용 대형 트럭 6대를 수입해 이를 화성 14형 미사일용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대형 트럭과 트레일러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탱크나 장갑차를 개조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도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증가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공개된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9월에 중국으로부터 11만 9천여 개의 대형 차량용 타이어 1,3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대형 타이어를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용으로 전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suspect that the North Koreans have engineered or figured out a way to develop their own indigenous TELs, whether they're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분야에서는 기술적 진전을 이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1월 2일부터 7일까지 31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단거리 미사일은 제대로 발사됐지만 3일 발사된 ICBM은 탄두 부분 고장으로 동해에 추락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 ICBM인 화성 17형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삼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축체제란 킬체인과 항공용 미사일 방어망, 대량응징 보복 체제를 말합니다. 이 중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을 운반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신속히 탐지해 30분 내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속속 개발하고 미사일을 방사포와 섞어 쏠 경우 이를 전부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켄고스 국장도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언 미사일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같은 요격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having a missile defense provides a certain amount of security, but how much?
전문가들은 양과 질면에서 날로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이 만든 자살폭탄 무인기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숨지고 주거지와 발전소, 하수처리장, 다리, 놀이터 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러시아의 이란과의 동맹관계는 전 세계, 특히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의 무인기 제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위반해 이란으로부터 무인기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7월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인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며 현재 우리는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중요한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올 여름부터 사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공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민간인과 중요한 민간 기반 시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잔인하고 계획적인 공격에 이란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이 무기들을 조달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별 없고 잔인한 전쟁을 하면서 국제법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에 위험한 무기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무기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재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무기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방공 능력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례 없는 안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